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고 특별한 깊이 있는 말씀 탐구의 여정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오, 완전히 뒤집어 놓을 정도인가요?
네, 진짜로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출처가 바로 마태복음 5장 8절을 아주 날카롭게 통찰한 설교 말씀이거든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는 구절 다들 아시잖아요.
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의 한 구절이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구름 위에 계신 어떤 분을 상상하거나 되게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은유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뵙게 되는 분, 약간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바로 그 편견을 깨는 겁니다. 이 설교 말씀을 보면 본다는 것이 그저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도대체 어디에 시선을 두고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뼈 때리는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이 설교 말씀이 다루는 주제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이라고 하면 통장 잔고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건강해지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은 아주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복을 원하죠.
그런데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영적인 정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 서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이라는 내면의 상태인 거고요.
마음의 청결이요? 보통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않나요?
이게 단순히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간다 이런 수준의 도덕적인 권선징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인지, 욕망, 그리고 영적인 시야가 어떻게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아주 깊게 파고드는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선언이거든요.
자, 그럼 이 부분을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그 영적 정상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궁극적인 목표 말입니다.
네, 한번 파헤쳐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유한한 인간의 육신적인 눈으로 그 무한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창조주를 시각적으로 포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솔직히 저는 당장 제 책상 위에 둔 안경도 못 찾아서 매일 아침 헤매는 수준이거든요.
하하, 안경 찾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은요. 성경도 바로 그 불가능성을 아주 명확하게 전제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애초에 불가능하다고요?
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완전히 쐐기를 박으십니다. 유한이 무한을 시야에 가둘 수 없다는 뜻이죠.
아, 그러네요. 인간의 눈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 설교 말씀에 등장하는 지구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을 주는데요.
지구 비유요?
네.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거대한 지구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발밑에 아스팔트나 흙바닥뿐이라는 거죠.
오, 그렇네요. 지구 전체의 둥근 모습이 보이지는 않죠.
그렇죠. 우주선 타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지구 전체의 구형을 우리 눈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속해 있고 그분의 거대함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을 어떤 하나의 대상처럼 대상화해서 볼 수 없다는 역설입니다.
와, 그 지구 비유는 정말 직관적이네요. 너무 거대하고 우리가 그 안에 완전히 속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본다는 것은 우리 망막의 어떤 상이 맺히는 물리적인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관점과 영적인 인지의 문제라는 뜻이죠.
저는 이 맥락에서 설교 말씀이 창세기의 하와 이야기를 끄어온 방식이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아, 그 부분 참 날카로웠죠.
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치명적인 타락의 순간 이전에 먼저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시선의 고정이었잖아요.
맞아요. 뚫어지게 바라보는 행위 말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계속 주목해서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그 끈질긴 시선이 결국 대상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즉 아주 극대화된 욕망의 덩어리로 완전히 왜곡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 하와의 시선의 고정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납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극도로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시야는 마치 터널 안에 있는 것처럼 좁아지는 이른바 터널 비전 현상을 겪게 되거든요.
아, 터널 비전. 주변은 새까맣고 딱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대상에 대한 그 탐욕이 우리의 전체 시야를 마비시켜버리고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실제를 시야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영적인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이네요. 영적인 시각장애.
그런데 설교 말씀은 이 하와이 시선과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인물로 욥을 제시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 건강, 자녀를 한꺼번에 모두 잃는 극한의 고난을 통과하잖아요.
그야말로 모든 걸 잃었죠.
자신이 평생 쥐고 있던 그리고 계속 바라보고 있던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진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상실의 끝에서 욥이 던진 고백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 그 유명한 욥기 42장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엄청나게 깊은 울림이 있어요. 내가 애지중지 바라보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붕괴되었을 때 역설적으로 그 터널 비전에서 벗어나서 진짜 봐야 할 분을 보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욥이 무슨 신비한 체험으로 육신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게 아닙니다. 그 끔찍한 고난을 통해 자신의 유한함과 무력함을 정말 뼛속 깊이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세상의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에게로 영적 시야의 초점이 완벽하게 맞춰졌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시야의 초점이 맞춰진 상태. 아, 그것이 이 설교 말씀이 정의하는 진정한 봄, 즉 시잉이군요.
맞아요. 환상이나 신비한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둘러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임재를 아주 또렷하게 인지하게 되는 영적인 각성 상태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가 남습니다. 우리가 굳이 그런 극한의 고난을 겪기 전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 영적 시야의 초점을 미리 맞출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그 필수 조건으로 청결한 마음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대목인데요. 솔직히 이 지점에서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도 숨이 턱 막히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청결이라고 하면 윤리적인 결백함이나 도덕적인 완벽함, 단 하나의 나쁜 생각도 품지 않는 투명한 유리알 같은 무결점 상태를 떠올리게 되니까요. 만약 그런 거라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설교 말씀은 우리가 가진 그 도덕적 결벽증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해체해버립니다.
오, 해체해버린다고요?
네, 예수님이 당대 최고의 도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누구보다 윤리적이었고 종교적인 율법을 철저히 지켰죠.
겉으로는 아주 완벽했죠. 존경도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아주 무섭게 질타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청결은 행위의 무결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의 무결점이 아니다? 그럼 진짜 의미가 뭔가요?
이 부분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깊이 파헤쳐보면 아주 명확해지는데요. 청결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로스는 본래 고대 농경사회에서 사용되던 아주 일상적이면서도 역동적인 단어였습니다.
아, 저 알아요. 그 설교 말씀에 등장했던 타작마당 비유 말씀하시는 거죠. 곡식을 걷어들여서 키즈를 하는 그 장면이요.
정확합니다. 추수한 곡식을 바람이 부는 타작마당에서 키에 담아 위로 까불리는 과정입니다. 바람이 휙 불면 가볍고 쓸모없는 축정이와 먼지는 다 밖으로 날아가 버리죠.
그렇죠. 무거운 알곡만 남게 되죠.
네. 키즐 안에는 오직 무겁고 순수한 알곡만 남게 됩니다. 그 축정이가 완전히 제거되고 알곡만 오롯이 남은 집중된 상태. 그것이 바로 카타로스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것은 더러운 얼룩을 닦아내는 청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혼탁하게 막 섞여 있는 불순물들을 밖으로 분리해내는 정제와 집중의 개념에 더 가깝네요.
맞습니다. 즉, 세상의 쾌락도 쫓고 싶고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 양다리 걸치듯 여러 갈래로 찢어진 마음을 키즐에서 날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나누어지지 않은 한 가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거죠.
나누어지지 않은 한 가지 마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집중력을 착취하는 시대 혹은 산만함의 시대 아닙니까?
정말 공감합니다. 우리 시선을 빼앗는 게 너무 많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이 수백 개의 알림을 쏟아내고요. SNS를 들어가면 끊임없이 남들과 내 삶을 비교하게 만들고 더 많이 소비하라고 부추기는 자극적인 광고들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 순간 수십, 수백 갈래로 찢어지고 나누어지도록 훈련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연속적 부분 쥐집중 상태처럼 우리 마음의 에너지가 늘 분산되어 있는 피곤한 상태인 거죠.
맞아요. 이런 시대에 내 마음을 오직 한 곳,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수양의 차원을 넘어서 이 거대한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조금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그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던 예시를 이 설교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세를 통해 아주 잘 보여줍니다.
아, 모세요? 이집트 왕자였던 그 모세요?
네, 모세는 당시 세계 최강의 권력을 쥐고 있던 애굽 왕 바로의 분노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엄청난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했다. 참 대단하네요.
모세 역시 애굽의 궁정에서 40년을 살면서 화려함, 권력, 안락함이라는 수많은 쭉정이들의 마음이 심하게 나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그 혹독하고 철저한 영적 희질의 시간을 통과했잖아요.
아, 광야가 바로 타작마당이었군요.
맞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그의 마음에서 그 모든 불순물들이 날아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알곡, 그 나누어지지 않은 한 가지 마음만이 남았을 때 눈앞에 칼을 들고 있는 바로왕의 군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실제를 더 또렷하게 보는 영적인 눈이 비로소 열린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의 위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시력. 와,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실천적이고 궁금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광야의 모세도 아니고 매일매일 출근 지옥과 업무 스트레스, 피곤한 인간관계를 감당해야 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팍팍한 현실 속에서 우리도 과연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세 가지 아주 구체적인 채널을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오, 세 가지나 있나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는 피조 세계를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보면서 와, 경치 참 좋다 라고 감탄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이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이것은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그것들을 단순히 물리적인 결합이나 우연한 진화의 산물로 보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이면에 담긴 창조주의 치밀한 설계도와 그분의 서명, 즉 메이커스 마크를 읽어내는 것을 의미하죠.
메이커스 마크요? 아, 장인들이 자신의 작품에 남기는 서명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을 보거나 길가에 피어있는 아주 작은 들꽃의 정교한 구조를 볼 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그 배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지혜를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일상의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가리키는 거대한 표지판이자 영적인 미술관이 되는 셈이죠.
와, 세상을 보는 렌즈 자체가 달라지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채널은 뭡니까?
두 번째 채널은 바로 역사를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역사요? 보통 역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히스토리를 그분의 이야기, 즉 히스스토리라고 풀어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 말씀이 거시적인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주 사적이고 개인적인 역사를 어떻게 재해석하는지 짚어준 부분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아, 개인적인 역사라면 우리의 인생 경험을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실패나 시련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마치 뒷면에서 보면 실타래가 엉망진창으로 엉켜있는 자수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 자수작품 비유 너무 와닿습니다. 뒤에서 보면 정말 지저분하고 엉망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싶고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 엉켜버린 실들만 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카타로스, 즉 맑아진 후에 우리 인생이라는 자수작품을 앞면으로 확 돌려보는 겁니다.
앞면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모든 엉킴과 매듭들이 모여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는지를 똑똑히 보게 되는 거죠. 아, 그때 그 직장의 문이 닫힌 이유가 바로 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와, 소름이 도네요. 그 짜릿한 깨달음의 순간 우리는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채널,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채널이 남아있죠. 바로 말씀을 통해서, 즉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죠.
네, 성경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고대 문서나 지루한 윤리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이 시력을 교정해주는 렌즈를 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렌즈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활자 그 자체를 기계적으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고 내 삶의 문제를 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장 박동을 느끼는 겁니다. 그때 그 성경의 말씀은 더 이상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서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얼굴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죠.
게다가 설교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가슴 벅찬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마침내 그날이 오면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영광의 순간이 올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맞아요. 그 궁극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다시 마음을 씻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가보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연, 역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누어지지 않은 청결한 마음이 필요하다. 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 볼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이 나뉩니다. 아침에 굳게 결심하고 기도해도 당장 점심때만 되면 직장 동료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인터넷을 보면서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잖아요?
우리의 뼈아픈 현실이죠.
만약 카타로스, 즉 나누어지지 않은 완벽한 집중상태가 하나님을 보는 절대적인 조건이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실격 처리되는 것 아닌가요? 이대로라면 우린 평생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깊은 패배감이 듭니다.
사실 그 절망감과 패배감이야말로 복음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가장 완벽한 출발점입니다. 설교 말씀은 바로 이 대목에서 엄청난 반전을 선사하거든요.
반전이요? 어떤 반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청결함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흠결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함이 아니다?
네, 퍼펙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수많은 쭉정이와 불순물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놓는 용기, 바로 정직함, 즉 어네스티입니다.
아, 정직함이군요.
요한일서 1장 9절이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 잠깐만요. 여기서 깨끗하게 하시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을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정직한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와, 완벽함이 아니라 정직함이다. 저는 때로 우리의 종교 생활 자체가 이 정직함을 해방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설교 말씀의 지적이 정말 뼈아팠습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었죠. 종교의 덫에 빠지기 쉬우니까요.
우리는 내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으면서도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는 경건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포장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이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며 스스로를 속였던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렇게 종교라는 이름의 마스크를 꽉 쓰고 자신의 추악함을 숨기는 자기기만에 빠질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고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은 성경에서 다윗의 처절한 회개를 가장 강력한 무대로 제시합니다. 시편 51편을 보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부하를 죽음으로 내모는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도저히 덮을 수 없는 엄청난 죄였죠.
그런데 그가 선지자 나단 앞에서 자신의 죄가 낱낱이 폭로되었을 때 다윗은 왕의 권력으로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라고 가볍게 사과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창조하시고 크리에이트 해달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타락하고 더러워진 마음을 고쳐 쓸 수 없으니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듯 내 안에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철저한 항복선언인 겁니다.
아,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죄를 짓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치명적인 바닥 앞에서 이토록 철저하고 정직하게 반응했기 때문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정직하고 뼈를 깎는 회개가 결국 그의 영적인 눈에 낀 두꺼운 비늘을 벗겨냈고 그러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그분의 뜻대로 쓰임받는 삶으로 회복시켰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 혼탁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완벽한 무결점의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매일매일 스마트폰에, 돈에, 세상의 인정에 흔들릴 것이고 마음은 수십 번씩 갈라질 것입니다.
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매일 매 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그 부서짐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토로할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그 수많은 쪽정이와 먼지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씻겨진 정직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거센 파도와 두려움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주관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실재를 일상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느덧 오늘 이 치열하고도 은혜로운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갔네요.
본질이 무엇인지 설교 말씀을 통해 아주 깊이 다이빙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윤리적인 결백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영적 집중력을 회복하는 나누어지지 않은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못한 내 모습을 가면 없이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처절한 정직함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만날 때 오늘 하루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흔들리는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고요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요, 저는 이 설교 말씀의 본질을 담아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에게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타작마당의 거센 바람에 쓸모없는 쭉정이를 미련 없이 날려보내고 오직 생명력 있는 알곡만 남기는 영적인 집중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카타로스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을 흐리게 만들고 마음을 여러 갈래로 찢어놓고 있으면서도 차마 그 바람에 날려보내지 못하고 두 손에 꽉 쥐고 있는 여러분 삶의 그 쭉정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 그 마지막 질문이 정말 깊은 여운과 찔림을 동시에 남기네요. 내가 끝까지 쥐고 놓지 못하는 그 쭉정이 하나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하루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아프고 아쉽더라도 그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보내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가 환하게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이 있는 통찰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일상에 새롭고 맑은 영적 시야를 틔워주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정직하고 청결한 마음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